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주보를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 공간의 한계 때문에 4절까지만 기록을 했고 사실 오늘 이제 5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주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였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2절.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3절.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4절.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5절.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으므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자신이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자는 그런 확신 때문에 세상에서 방탕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자인가 구원 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그 여부를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형태를 통해서 확언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하거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구원의 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속 목적 자체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할지언정 방탕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른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있는가? 잠시 잠깐 교만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한 일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에서 더 지나쳐서 구원받은 신자임에 대한 그런 삶의 열매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와 죄의 영역 가운데 거하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늘 앞서는 그런 삶의 패턴이 그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늘 무엇이 주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은 주님께 속한 삶, 주님께 속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흔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죄가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지배했을 때는 세상적인 원칙과 세상적인 처세술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소유가 바뀌어서 소유권 이전이 하나님께로 등록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라는 너를 통해서 이룰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났지요. 참된 의의 원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참으로 임했다라고 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율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희석되고 이런 가르침들이 별로 되어지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기도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자체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처럼 율법을 잘못 오해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과 관련된 두 가지 이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떤 이단입니까?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폐기론주의단입니다. 율법폐기론주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도 모월, 모시, 언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믿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뭐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이단이에요. 반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극단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반작용이 생기겠죠? 너무 극단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가르침이 이제 있게 되었는가? 믿음으로만 안 되고 이제는 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 믿음 플러스 그다음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강조하니까 이것이 방종으로 치우치게 되죠. 나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 방종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이단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단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극단으로 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죄를 딱 지을 때도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제 경우에는 어떤 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위로받으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그저 단순한 지엽적 문제가 아니고 신자의 영혼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이해 자체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 그래서 단순히 그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과는 그 삶의 질이나 삶의 자세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가 증가하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복음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복음하면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이걸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런 원리로 마태복음을 해석해 보세요. 그게 다 해석이 됩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율법을 쫓아 행해야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때로는 그런 말씀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삶의 수준이 늘 바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바닥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19장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신중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서 이미 다 다루었습니다. 행위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조건 하에서 생명과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 선악관을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 언약이지요.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한 70% 정도 순종하면 봐주는 게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되 그것도 개별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치가 되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해주는 순종이 아닌 아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해야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과 힘을 주지 않고 요구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은 이런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시험에 쉽게 말해서 인간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도무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고시 뭐 이런 거 칠 때도 전도서 칠 때도 시험을 그렇게 쉽게 내어도 떨어지면 평균을 그냥 확 낮추어서 평균 40점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성격의 수준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그래서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일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열 번째 계명까지 십계명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3개월 어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담아서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안식일 지키라. 쭉 해서 그 네 번째 계명까지가 뭐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 계명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이지요? 이웃에 대한 신자의 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에 재판법 혹은 시민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십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이후부터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성막을 짓는 제도, 레위로 넘어가면 제사법, 그 다음에 뭐 저울을 달아줄 때는 공평한 저울로 달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들 신명기까지 쭉 율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세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덕법이 뭔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의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악과 계명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왜 선악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선악과지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선악과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악이기 때문에 선악과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선이기 때문에 선이 아니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신 법인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의 대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성경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적이고 외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겉으로는 지키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법을 주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장 3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19장 3절에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이 뭔가?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준수해야 될 제사 의식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그런 모든 은혜들을 상징하는 각종 규례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제가 세례학습 문답할 때 고엘에 대해서 기업 무르는 그 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업을 무른다는 말 아시죠?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자신의 땅을 저당 잡혔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주고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고엘이라 기업 무르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룻기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느님께서 되찾으시는 이런 원리가 나타나지요. 바로 이런 구약의 원리가 누구를 통해서 실행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심으로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약의 제도들 자체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신년 제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은혜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건축물에 비교한다라고 하면 투시도와 같고 앞으로 지어질 그 건축물의 모형과 같은 바로 그것이 구약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법들은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런 의식을 지금도 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겠지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이단들을 보면 뭐 초막절 이단이라는 뭐 그런 이단들을 보면요. 지금도 뭐 짐승을 잡아 죽게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죠. 이거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매우 번거로웠던 뭐 뭐는 버리고 뭐는 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접촉하면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여러가지 번거로운 그런 복잡한 의식들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좀 생고생시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인데 아직 역사적으로 등장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교육 도구가 바로 의식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법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대민족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이 법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식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3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주보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3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또한 부분적으로는 거기 있지요. 4절 위로 올라가면 두 번째 줄로 올라가서 거기 보시면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에? 의식법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식법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의식법들을 보면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정결 규례를 따라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류의 규정들은 단순히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외부적인 정결만 도모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식법에는 영적인 교훈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결 규례를 아주 엄격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이 말은 위생상 좋지 않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정결 규례를 왜 쫓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였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은 이런 의식법들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배 인도할 때 꼭 반드시 손을 씻고 예배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식 가운데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손을 씻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되어서 마음을 바로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교훈이 없다라고 하면 구약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레위기 이런 거 다 그냥 떼버려야 됩니다. 그 복잡한 규례들 뭐 왜 읽어요? 그래서 복음서 몇 개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지요.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식일 계명 잘 지키겠습니까?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매점 매식에서는 안되고 병자를 돌아보고 가난자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어떻게 몸이 지치셨습니까? 제대로 못 지켰지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듯이 비록 주의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 규례의 그 규범의 정신은 우리가 이해해서 그 근본 정신과 규범을 따라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도 거룩하고 저날도 거룩하니까 뭐 주일이고 뭐고 뭐 마트로 다니면서 땅도 보고 그냥 다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의식법의 사용은 폐지되었지만 그 의식법의 효과는 아직 폐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준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 그 의미는 우리가 마치 도덕법을 준수하는 양 그렇게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각종 제사법과 정결 규례들을 아무 쓸데없는 그런 규례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세 분으로 나눌 때 나머지 하나가 재판법 혹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민법, 재판법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재판법에 속하는 그 규례 중에 하나를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법이 재판법 혹은 시민법에 속할까요? 뭐 저울을 속이지 말라든지 아니면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지게표가 뭡니까? 지게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지고 다니는 게 지게표가 아니죠. 땅의 경계선이죠. 땅의 경계선.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신 그 경계를 가르는 그 돌이 바로 지게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민법인데 하나님께서 왜 시민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곧 교회고 교회임과 동시에 곧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어떤 그 나라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거나 또 어림을 겪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시민법은 계속해서 준수되어야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적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의식법과 재판법은 순종에 관한한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문자적 준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덕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저주 규정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제3계명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제3계명 같은 경우에는 저주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뭡니까? 1000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죠? 아,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저주 규정들은 이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일날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은 그저 의식적 절차를 따라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순종을 해야 되지만 끝까지 순종해야 되지만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지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원리를 신약 백성들만이 알았던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백성들도 이런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시편 51편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838페이지 구약성경 838쪽 좀 찾아주시죠. 못 찾으시니까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40편 6절부터 8절 40편 시편 역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 시편 51편과 시편 40편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제사에 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고 근데 하나님의 법을 기뻐 순종하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 묻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다윗이 이런 의식법 자체를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받지 않고 순종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제사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수단 아닙니까? 제사제도를 통해서만 그들의 죄사면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 제사제도를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제사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거나 우리가 이 제사제도를 수행해야 될 의무 자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윗이 오해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의식법과 도덕법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제도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의식법과 도덕법의 차이. 의식법은 뭐예요? 폐지되는 것이고 도덕법은 끝까지 존속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뭐 의식법 자체가 뭐 아무런 소용없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수준이 매우 높았죠. 어떤 분들은 구약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낮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뭐 신발 벗어놓은 곳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발 벗었는데도 못 따라가지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도덕법, 의식법, 또 재판법 혹은 시민법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 서신,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유추해서 어떤 신학적 견해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지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도덕법, 시민법, 재판법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런 율법을 분류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무리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그런 유산이지만 무슨 절대적 원칙처럼 그렇게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무슨 이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율법을 이처럼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법들은요 이것은 도덕법인지 의식법인지 도덕법인지 시민법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애매한 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폐지된 의식법과 시민법은 똑같이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시킴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지금까지 존속되지만 근데 앞서도 제가 예를 들은 바대로 기업 무르는 제도는 무슨 법에 속합니까? 시민법에 속합니까? 의식법에 속합니까? 예, 여기서는 시민법이라고 여기서는 의식법이라고 그러고 사실 좀 헷갈리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규정 하나하나를 탁 참 이거는 도덕법 이거는 시민법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써오셔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을 제가 채점할 능력이 저에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갖다 줘도 이게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애매한 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이런 정도로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걸 이렇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이 법, 이것은 저 법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재단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지요. 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외간 여자하고 간음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온 율법, 모든 율법이라는 말은 사용했지만 이것은 도덕법의 완성이다. 이것은 의식법의 완성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예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율법이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어느 한 율법, 이것은 도덕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안내자로서 도움을 받을지언정 여기에 너무 또 지나쳐서 이것 자체가 무슨 성경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또 여러분들이 오버해서 이해하면 오히려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지만 이걸 너무 경직되게 이해하면 오히려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는데 큰 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난 신자가 율법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방식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내용과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은 많아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참으로 구원의 열매와 내용이 풍성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요구에 반응해야 될 것인지 늘 주의 뜻과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믿고 난 그 위의 신자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